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바쁠 때 샌드위치로 끼니 때우는 분들 많으시죠? 햄이나 치즈, 고기나 토마토 등 빵 사이에 넣어 먹는 이 샌드위치.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18세기 영국의 몬테규 샌드위치 백작이 공무에 빠져서 식사를 못하니까요. 하인이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간편함 때문에 먹는 사람이 많아져서 빠르게 퍼지게 되고요. 백작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됐대요. 어제 샌드위치 데이에 휴가 내셨던 분들, 오늘이 다시 월요일 같은 기분 드시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잘 마무리해보죠.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북카페 첫 곡 아주 신나는 노래였죠. 싸이의 New Face였어요. 김은희 씨가 나 왔어요. 첫 곡 노랫말 웃기네요. 그죠? 약간 저렴한 느낌이면서도 또 진짜 신납니다. 역시 싸이 좋아요. 버블티 내일이 화요일 아닌 목요일이라 행복해요 하면서 하트를 하나 뽕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화요일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저도 막 오싹오싹하네요. 아카키님, 저는 참치 샌드위치 좋아해요. 현진 언니 어떤 샌드위치 좋아해요? 저는 샌드위치가 그 토마토가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눅눅해지잖아요, 이 빵이.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전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치즈를 넣어서 토스트 사이에 치즈를 껴서 살짝 그 치즈가 녹아있는 그 느낌. 그리고 굉장히 바삭하면서 뭐랄까요? 물기 하나도 없고 좀 꼬들꼬들한 느낌. 한마디로 탄수화물 중독이죠. 네. 아, 진짜 샌드위치 먹고 싶네요.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우 한만중, 김보민, 이한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네.
아, BLT 샌드위치 이런 것도 맛있는데.
그렇죠.
거기 맛있죠. 막, 네, 그 베이컨 들어가 있는데 네네. 거기 토마토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꼭 토마토를 빼요. 딱 그 받자마자 빨리 토마토를 빼서 네. 그걸 안 먹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먹습니다.
아.
네.
그렇죠.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기발랄해지네요. 자, 이번 주에는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가 지피라고 출판사 한국 헤르만에세에서 출간한 오페라의 유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줄거리 잠시 볼게요. 라울 자작은 무대에서 쓰러진 크리스틴을 만나러 갔다가 한 남자와 이 크리스틴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한편 오페라의 새로운 총감독이 된 몽샤르맹과 리샤르, 전임 감독들에게 계약서를 받죠. 바로 오페라 유령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고 5번 특등석까지 제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팔아버린 특등석에서 유령의 목소리가 들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매그 부인은 유령과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만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죠. 한편 라울은 크리스틴을 찾아 그들의 추억이 있는 페로기렉으로 떠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낭독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 주 북카페 이벤트 북촌에 위치한 어둠 속의 대화 초대권 있는 거 아시죠? 100분간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자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영화 싱 스트리트 OST 중에 한 곡 골라봤어요. 애덤 리바인이에요. Go Now. 이비에스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169화 오페라의 유령. 원작 가스통 르루, 각색 김미숙, 낭독 서현진 한만중 김보민 이한솔 세 번째 이야기 다음 날 동틀 무렵 기차에서 내린 라울은 페로기렉으로 가는 합승 마차로 갈아탔다. 승객은 혼자뿐이었다. 라울은 마음이 급해 마부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전날 파리에서 온 젊은 아가씨를 태운 적이 있나요?
파리에서 왔다고요? 파리에서 온 건 모르겠는데 어제 한 젊은 아가씨를 태우긴 했죠. 요 며칠 동안 젊은 아가씨는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내렸습니까?
석양이라는 여관에서 내렸죠.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이제야 마음이 놓여.
라울은 크리스틴이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냘픈 아가씨와 함께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크리스틴 다혜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소 땅을 갈았지만 근처에 잔치나 결혼식이 있으면 빠짐없이 불려다니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크리스틴이 6살 되던 해 아내가 죽자 아버지는 땅을 팔아치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장터를 돌아다녔다.
자자,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는 치즈가 있어요. 어서 와요, 어서 와.
아주머니, 여기 와보세요. 이 옷을 걸치면 천사가 왔다가도 울고 간다니까. 어디 한번 걸쳐봐요.
아이는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연주를 듣거나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발레리우스 교수가 이들 부녀를 보게 됐다.
넌 이름이 뭐니?
크리스틴이요.
예쁘게 생겼구나. 그 곡을 처음부터 들려줄 수 있겠어? 제게 정식으로 바이올린 곡을 청하신 겁니까? 그렇소.
발레리우스 교수의 요청대로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켜고 크리스틴은 노래를 불렀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고 딸은 뛰어난 성악가가 되겠군요.
그 후 교수는 다혜 부녀를 도시로 데려갔고 아이는 교수 부부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발전해갔다. 그러다 발레리우스 부부가 프랑스로 오게 되면서 다혜 부녀도 따라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스웨덴을 잊지 못해 심한 향수병에 걸리게 됐다.
안 되겠군. 다혜 씨를 스웨덴 바다와 비슷한 페로기렉 바닷가로 데려가 좀 쉬게 해야겠어.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옛날 가난했던 시절처럼 딸을 데리고 마을을 돌며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예전과 다른 것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가정교사와 함께 외출한 한 소년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소녀에게 이끌려 바닷가까지 따라오게 되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서 크리스틴의 스카프가 바다로 날아갔다.
어머, 내 스카프!
크리스틴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스카프는 이미 파도에 실려가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건져줄게!
소녀는 그렇게 외치고 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찾았다! 여기 있어!
소년과 함께 있던 가정교사는 화를 냈지만 크리스틴은 활짝 웃으며 소년에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 네 덕분에 스카프를 찾았어. 오늘을 잊지 않을게.
그 소년이 바로 라울 드 샤니 자작이었다. 그 여름 내내 라울과 크리스틴은 함께 놀았고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라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다. 가장 즐거운 것은 해질 무렵 크리스틴의 아버지에게 북유럽의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크리스틴은 특히 음악천사 이야기를 좋아했다.
음악천사는 위대한 음악가에게 찾아오지. 그런데 말이야, 음악천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거든. 그래서 아주 신비롭지.
그럼 아버지는 음악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크리스틴, 아빠가 천국에 가면 너에게 꼭 천사를 보내주마. 그러면 우리 크리스틴이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게 될 거야.
3년 뒤 라울과 크리스틴은 페로길에게서 다시 만났다. 발레리우스 교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의 부녀는 발레리우스 부인과 함께 프랑스에 남아있었다. 라울은 페로길에게서 크리스틴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다.
크리스틴! 내가 왔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라울을 만난 크리스틴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저녁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마침 헤어질 시간이 되자 라울은 길가에서 크리스틴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크리스틴, 난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라울은 자리를 뜨면서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괜한 말을 했나? 농부의 딸인 크리스틴과 명문가의 자작인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그녀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크리스틴도 라울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그 뒤로 라울을 잊으려 음악에만 마음을 쏟았다. 크리스틴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름다운 목소리도 재능도 아버지의 영혼과 함께 잃었다.
그래도 남은 실력으로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고 가끔 상을 타왔으니 함께 사는 발레리우스 부인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준 셈이야.
그 후로 또 몇 년이 흐르고 라울이 오페라 극장에서 크리스틴을 다시 보았을 때 아름다운 모습과 옛날의 추억에 끌리기도 했지만 어두운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다. 라울은 무대 뒤에서 기다렸다가 크리스틴의 주위를 끌려 했지만 그녀는 라울을 모른 척했다.
나를 정말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이젠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걸까? 어떻게 해야 하지?
라울은 수줍은 성격 탓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녀에게 더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다.
스카프 얘기를 했을 때 크리스틴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편지를 남긴 이유는 뭘까?
마차가 석양이라는 여관 앞에 도착했다. 여관에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조금 뒤에 크리스틴이 들어왔다. 크리스틴은 라울을 보고도 조금도 놀란 눈치가 아니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성당에서 돌아오면서 여기에서 당신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누가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라울은 정답게 크리스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가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안 하시던가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는요?
라울은 용기를 내어 크리스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만큼 라울에게는 그녀의 사랑이 절박했고 다시는 크리스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영화 오페라의 유령 OST 중에 한 곡 듣고 왔습니다. Wishing You Were Somehow Here Again 이라는 곡이었어요. 최수아 씨, 크리스틴과 라울의 어린 시절 이야기 로맨틱하네요. 난 전화할 때 뭐 했지? 그러게요. 뭐 근데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조숙했던 친구들이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민 씨가 주시죠.
네. 스웨덴의 농부였던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이 악기를 매우 잘 다루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연주를 하면 크리스틴이 노래를 불렀던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아코디언, 2번 하모니카, 3번 바이올린.
네, 아버지가 무슨 악기를 하셨을까요? 아코디언, 하모니카, 바이올린 중에서 뭐가 정답일까요? 우리 한솔 씨 힌트 주시죠.
네, 이 네 줄로 된 현악기죠.
네 줄로 된 현악기. 네,
켜서 연주를 하는.
그래요. 되게 비싼 거는 진짜 막
네, 엄청
엄청나게 비싸서 막 뭐 스트라디
예,
뭐 이런
스트라디 땡땡 우스
잘 몰라요. 저도 아는 척을 하는 걸 뿐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북프렌즈 독서 기록장 비타민하우스에서 추억을 비타민 선물로 드릴게요.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오페라의 유령 두 번째 낭독입니다. 라울이 거침없이 고백하자 크리스틴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크리스틴,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당신 편지를 받으면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리란 건 알고 있었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으면 왜 그런 편지를 썼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편지를 쓰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이상해. 크리스틴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를 대하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분장실에서 만났을 때 날 처음 알아본 거예요?
아니에요. 특등석에 있는 것도 봤고 무대 근처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라울은 화가 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분장실에서 스카프 얘기를 했을 때 왜 모르는 척했죠?
그 말투가 너무 거칠어 크리스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라울을 바라보기만 했다.
대답을 못하는군요. 방 안에 누구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 말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만을 위해 노래했고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영혼을 바치고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크리스틴은 가냐이픈 아가씨로선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으로 라울의 팔을 움켜잡았다.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크리스틴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지며 라울의 팔을 놓았다.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당신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크리스틴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금방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다시 정신을 차린 크리스틴은 속삭이듯 말했다.
다 말해보세요. 또 뭘 들었나요?
당신이 영혼을 바쳤다고 하니까 황제라도 아름다운 당신 영혼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하더군요.
크리스틴은 가슴에 손을 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라울을 바라봤다. 문득 크리스틴의 눈이 젖어들더니 진주와 같은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괴로운 듯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라울이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대체 그 남자가 누구길래 크리스틴이 저러는 걸까? 정말 그녀의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
크리스틴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라울은 안절부절 못하다 성당 묘지로 가서 무덤 사이를 거닐었다. 성당 담벼락에는 수많은 해골을 벽돌처럼 쌓아올린 것이 보였다. 해골로 쌓아올린 구조물은 이 지방의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라울은 크리스틴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뒤 어두워질 무렵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로 갔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크리스틴과 함께 요정을 찾던 일을 생각하고 미소 짓고 있는데 문득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에는 요정이 나올까요?
크리스틴이었다. 라울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크리스틴이 막았다.
라울, 잘 들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음악천사 이야기 기억나요?
그럼요. 당신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면 내게 음악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라울,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정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요? 하긴 천사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날 밤 당신처럼 노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사실 나도 음악천사가 찾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분장실로 찾아와서 날마다 절 지도해주고 있어요.
라울은 어안이 벙벙해져 되물었다.
분장실이요?
당신도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요?
네. 그날 문 밖에서 들었다는 목소리가 바로 음악천사였어요. 나는 나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라울이 웃음을 터뜨리자 크리스틴은 화가 나서 라울을 노려보았다.
왜 웃는 거죠? 당신도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크리스틴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라울은 당황했다. 그녀는 계속 다그쳤다.
우리 아버지도 아는 내 소꿉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분장실에 남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문을 잠그지는 않아요. 문을 열었으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걸 봤을 텐데.
아, 맞아요. 당신이 나간 뒤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라울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누가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울이 장난이라는 말을 하자 크리스틴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크리스틴! 크리스틴!
라울이 쫓아가자 크리스틴은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달아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라울은 시체처럼 차가워진 몸으로 사람들에게 엎여서 돌아왔다. 무슨 일인지 성당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라울은 여관 주인에게 불려온 크리스틴의 간호를 받아 곧 기운을 차렸다. 몇 주 뒤, 경찰이 오페라 극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신문했다. 다음은 경찰 기록에 남아있는 그때의 신문 내용이다.
왜 그날 크리스틴 다이양을 따라갔죠?
우울한 기분으로 여관방에 있다가 내다보니 크리스틴이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밤 11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죠. 여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크리스틴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여관 2층은 그리 높지 않아서 난 창가로 뻗은 나뭇가지를 잡고 주인 몰래 여관 밖으로 나왔죠.
당신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걸 다혜양은 보지 못했습니까?
못 본 게 확실합니다. 나는 다혜양의 뒤를 밟았지만 별로 발소리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성당 시계가 11시 45분을 알리자 크리스틴은 갑자기 서둘러 뛰다시피 성당 묘지로 들어갔어요.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눈이 쌓인 데다 달빛이 비치어 환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으면 보였을 겁니다.
당시 차장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상적이고 평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혜양을 걱정했지만 성당으로 가는 걸 보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했으니까요. 정말 다혜양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성당 종이 12시를 울리자 갑자기 고개를 들고 뭔가 홀린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즐겨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그녀가 말하던 음악 천사 이야기가 믿겨질 만큼 아름다운 연주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그치자 해골 무더기 쪽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바네센스의 Going Under 듣고 왔습니다. 이동훈 씨 오페라의 유령 읽었지만 기억 가물가물하네요. 이런 사랑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네, 이 유명한 작품을 내가 읽었던 거 맞아? 싶을 정도로 늘 생소해요. 3740 17일 합창대회에 나가는데요. 오페라의 유령 부를 거예요. 방송 듣고 있으니 뮤지컬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이제 17일이면 지금 맹 연습하고 계시겠네요. 화이팅입니다. 6366 조용히 빠져들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고등학생 딸 학원 마치고 올 시간이라 간식 준비하며 청취해요. 오, 어떤 간식 준비하시나요? 이 시간에 아 야식이 땡기죠. 계란에 막 풀은 라면? 거기다 찬밥? 오, 먹고 싶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 지금.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리겠습니다. 만중 씨가 주시죠.
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이것이 찾아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에게 찾아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음악 유령, 2번 음악 천사, 3번 음악 도둑.
네, 위대한 음악가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1번 음악 유령, 2번 음악 천사, 3번 음악 도둑. 뭐 좀 좋은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뭐랄까요? 막
예쁜 거?
예쁜 거? 숫자로 표현하면은
1004.
요 숫자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좋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이 숫자는 아마 되게 비싼 값을 주고
아,
사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돋보기 선물 세트, 원두커피, 알프스 스트롱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경찰은 라울에게 집요하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그럼 그 해골 무더기 뒤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켰는지도 모르겠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틴을 쫓아가지 않고 뼈 무더기를 살펴보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음날 제단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거죠?
해골 하나가 대굴대굴 제 앞으로 굴러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둘 저를 겨냥한 것처럼 마구 굴러왔어요. 처음엔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이 잘못 견디려서 뼈무더기가 무너졌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벽을 따라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전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옷자락을 콱 움켜쥐었죠. 그때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 속에서 그 그림자 같은 형체가 확 돌아보는데 해골이 활활 타는 눈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정말 악마와 얼굴을 맞바꾼 느낌이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관방이었어요.
다시 5번 특등석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한 리샤르와 몽샤르맹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지리 부인을 미친 여자라며 회고한 뒤 두 사람은 직접 5번 특등석을 살펴보았다. 그때 상황에 대해 몽샤르맹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극장을 맡은 뒤 오페라의 유령에 어찌나 시달렸던지 상상력은 물론이고 시력까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날 나와 리샤르가 거의 같은 순간에 5번 특등석에서 어떤 형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고는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내 그 형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쓰인 회고록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거기에서 해골을 보았네. 자넨 뭐가 보이던가?
그래? 난 지리부인같이 펑퍼짐한 할머니를 보았네.
이런, 둘 다 헛것을 봤군 그래? 우린 특등석으로 가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결론은 역시 단순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놓은 거라고. 토요일 파우스트 공연 때는 우리가 2층 5번 특등석에 앉아보세.
좋아. 이참에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자고.
토요일 아침 출근한 두 총감독은 오페라의 유령으로부터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아직 평화를 바란다면 아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첫째, 내 특등석을 돌려줄 것. 둘째, 마르그리트 역을 크리스틴 다에에게 줄 것. 카를로타는 나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셋째, 안내인 지리 부인을 당장 복귀시킬 것. 넷째, 내 연봉을 빨리 지급할 것. 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밤 파우스트 공연에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리샤르가 책장을 내리치며 소리질렀다.
아, 이젠 정말 넌더리가 나! 아니, 대체 이 장난을 언제까지 치겠다는 거야!
리샤르는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같은 시각 주연 가수 카를로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붉은 잉크로 서툴게 쓴 편지였다.
오늘 저녁 무대에 서면 그대가 노래할 때 죽음보다 더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
카를로타는 입맛이 달아나서 마시려던 코코아를 밀어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런 편지를 처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한 협박은 처음이야. 두고 보자.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카를로타는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섰다. 아니야 마리나의 Move You 듣고 왔습니다. 유미애 씨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이랑 영화만 봤는데 낭독으로 들으니 뭔가 신선하고 이야기 전개도 더 탄탄한 것 같아서 재밌어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또 내레이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레이션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이 아파요. 라온놀이라고 하신 분, 나도 음악천사 만나고 싶네요. 워낙 음치라. 맞아요, 맞아요. 나의 수호신? 이런 느낌? 진짜 쟤는 웬만해서는 어떻게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이든 뭐 여러 장르에서 연기, 무용 뭐 이런 거 다 보면. 3637님, 크리스틴에게는 왜 천사가 아닌 유령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내 영혼까지 팔겠다. 그렇죠. 영혼을 바꾸고 싶다. 뭐 영혼과 바꾸고 싶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5421님, 저는 미소천사란 별명이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자, 왜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낭독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3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였죠. 북프렌즈 독서 기록장 정의홍, 박현옥 씨께 드리고요. 추업의 비타민 557호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퀴즈,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이것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2번 음악천사였어요. 돋보기 선물 세트 0741, 원두커피, 보르미, 김미은, 6386님, 알프스 스트롱껌 송여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테니까요.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은 답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비도 오고 하루 종일 그랬는데 정말 세 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네. 북카페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책 친구들 북프렌즈에서 북밴드 독서 기록장을,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를,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MMCA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권을, 산 뮤지엄에서 색채의 재발견 기획전 초대권을, 자연성분 화장품 마녀공장에서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 에센스를, 일산 커피공장에서 블렌드 원두커피를, 구대회 커피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 원두를, 씹을수록 맛있는 알프스 스트롱껌을,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어블 종합 비타민을,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알라딘 굿즈를 드립니다.
네, 북카페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0217님 사연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연애 회의적일 때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말없이 저를 떠날 거라 불안해하는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서울 대전을 오가며 일하고 있죠. 주말에 어둠 속의 대화 꼭 가보고 싶어요. 이걸로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연애 회의적일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정말 기대치 않은 선물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조심조심 서로 존중하면서 또 사랑해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초대권 선물 드릴게요. 100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체험을 하시는 거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자, 북카페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아야겠네요. EBS 북카페는 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비도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비였잖아요.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서현진이었어요. 우리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